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또 화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은 자리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죠.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야곱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되어 있습니다. 3절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야곱의 인간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은 이런 사람이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한 것까지 연결시켜 놓습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지기 싫어하고 집착이 강했는데 그의 전 삶도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요. 일단 한번 딱 잡으면 놓지 않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적극성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를 축복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는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그의 삶을 충분히 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셉의 삶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삶은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움켜쥐고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모습인가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빈털터리로 받다 말함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을 치면서요 속임수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양떼 중에 얼마 되지 않는 얼룩지고 검은 것으로 자기의 품삯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딱 보면 야곱은 우생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물을 마실 때 교배를 하는데 그 앞에 뭔가를 세워두고 자극을 주면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이 나온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돈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혹사만 당하고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자기 머리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중에 야곱의 재산을 보면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으로 자기가 돈을 모은 것인지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이만큼 있는데 내가 취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의 구분이 섞여서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전혀 거부 반응이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아픔과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통로로 자기를 쓰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속에 꽉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과 직접 씨름을 하셨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야곱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밤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목숨을 건 씨름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공격을 갑자기 확 받았습니다. 밤에. 그러면 여러분 싸움할 때 우리나라 씨름 경기처럼 예의를 지키면서 씨름했겠습니까? 아마 철저하게 자기 인간성을 다 보여주었을 겁니다. 온갖 속임수와 육두문자가 입에서 막 나가고 이기려고 비겁한 짓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리고는 동이 틀 무렵에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데, 아, 아까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동이 틀 무렵에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딱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천사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야곱이 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했냐는 거죠. 이겼는데 그것은 자기의 그 더러운 본성을 전부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약한 부분을 알고 매번 도와주려고 했는데 야곱은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늘 하나님을 문밖에 세워두고 괜찮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괜찮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나 혼자 충분하다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한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추악한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밤을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야곱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야곱 안에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도 두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도 울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껍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야곱을 쥐고 흔드신 거죠.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결국 자신의 약한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승리자가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리 싸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삿바 싸움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간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런 거 있죠. 아마 우리 자매들도 혹시 뭐 딸들하고 발씨름 합니까? 안 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도 병희 형제 한번 하셨죠. 팔씨름을 하려고 손을 탁 양쪽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안 해도 압니다. 이럴까 싫까. 딱 잡아보면 압니다. 아, 세다. 삿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잡으면 하기 전에 벌써 압니다. 아, 이건 이겼다 졌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삿바를 한번 딱 잡아보고는 압니다. 아, 안 되겠다. 그럼 바로 항복합니다. 그런데 딱 잡아보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야곱처럼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계속 덤비다가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자리 싸움이고 신앙은 항복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야복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냐? 그럼 항복이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들었던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한 자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는, 그것도 모든 동서남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뉴질랜드 DTS 팀들이 함께 와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6개월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기간을 통하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이들이 받았던 훈련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뿌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부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는 그들이 취한 것 중에서는요, 야곱처럼 거짓으로 취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1%의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갔어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상했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부부만 상했으니까 이것만 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을 자녀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상했어도 상했으면요, 안 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나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28장 읽었는데 야곱의 부름이 그러했고요,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제사장이거든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와 계시냐면 우리의 바른 위치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가지기를 원해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요. 자꾸 독단적으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세상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김모세 선교사님이 그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요. 어떤 유혹이 자꾸 오냐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무언가 세상과 연합하면서 일을 풀려고 하다가 결국 세상과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 존귀한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을 만드셔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가 빨리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그 세월이 그토록 험악하진 않았을 텐데 그는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 욕심대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어려움이 많았던 인생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빠른 항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항복을 하는 방법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미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미신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그 선물은 선지자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의 모든 미신과 복술과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주는 대신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서운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밖에서 공격해오는 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때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주시지 않고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밭에 딱 심겨져서 기준을 딱 대게 되고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이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마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아마 우리 YM 팀들이 로렌커님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0년이니까 60년 1960년대니까 한 50년 전에 한 사람에게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132여국의 YM이 되는 과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이 50년이 지난 다음 132여국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 한숲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없는 이유는, 혹은 이 마음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의 실험을 해본 적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머리가 아니고 순종하면 체험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로고스가 레마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한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신앙은 자리 싸움인데 항복합니다. 주님, 이제 항복합니다. 뭐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것,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라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항복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앞에서는 그 자체가 별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것이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의 말씀 앞에 두게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